커뮤니케이션 이해청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파워 컨텐츠 공식을 쓴 중앙일보 문화부 양성희 기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파워 컨텐츠 공식 양성희 지음. 한류와 파워 컨텐츠. 글로벌 문화 지형 속 한류의 실체.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며 영국 유학에 올랐던 가수 신해철이 귀국해 기자들을 만났다. 영국에서 앨범 한 장을 냈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팝의 본고장 영국 음악계에서 느낀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음악에 아예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벽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 말이 뇌리에 선명하게 꽂혔다. 그저 변명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그저 나이스 프라이스예요. 적당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 나라 자체에 문화적 이미지가 없는데 그 나라에서 들고 온 음악을 누가 드러나 주겠냐고요. 대한민국 하면 간신히 미국의 TV 드라마 시리즈 메쉬의 전쟁 빈국 이미지를 벗고 88 서울 올림픽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로 알려졌을 시점이니 무리도 아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싸이가 마돈나와 한 무대에 서고 전 세계가 강남 스타일을 따라 외친다.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인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다. 2013년 유튜브가 뽑은 세계 최고의 뮤직비디오는 소녀시대의 I Got a Boy였다. 뉴욕타임즈는 지드래곤 앨범 구테타 리뷰를 실으며 앞으로 세계가 그를 따라 배울 것이라고 호평하고 빌보드는 동방신기 데뷔 10주년을 축하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윤사마 배용준이 겨울 연가로 아시아의 연인이 된 것쯤은 아주 오래전 얘기인 것이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은 거의 시차 없이 전 세계 팬들이 즐긴다. 세계 곳곳에 형성된 열혈 팬덤이 수고로움을 자처한 덕에 여러 언어로 자막이 달린다. 가끔은 국내에서도 아랍어 같은 낯선 자막이 달린 한국 드라마 영상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선 대장금 등 한국 사극이 인기다. 국내 스타가 한류 스타로 직행한 것은 그렇다 치고 국내에선 그저 그런데 해외에선 슈퍼스타 대접을 받는 경우까지 생긴다. SBS 런닝맨의 이광수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야 코믹한 이미지의 조연급이지만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권에서 인기는 상상 이상이다. 런닝맨 태국 현지 촬영 때는 유재석 등 다른 모든 출연자를 제치고 팬들을 몰고 다녀 화제가 됐다.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할인율이 높아 쉽게 국경을 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 예능의 파워다. 10여 년 전 신해철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얘기다. 그뿐 아니다. 2005년 일본에 진출한 동방신기는 한국에서 슈퍼스타 자리를 버리고 신인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교 행사장, 백화점 계단 등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 그들이 한국 그룹으로는 최초로 일본 최고의 무대인 도쿄돔에 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소속사와 분쟁으로 준수, 유천, 재중 3인이 JYJ로 독립하고 윤호, 창민 2인조로 축소된 후 2013년 일본 순회 콘서트에서도 85만 명을 불러 모았다. 반한류, 혐한류의 물결이 있고 한류 거품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한류는 그저 애국주의에 눈먼 한국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깎아내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실체인 것이다. 이제 한국은 21세기 동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문화 지형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문화 거점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다. 국내 문화 컨텐츠 산업의 성장세. 해외의 성과뿐 아니라 국내에서 양적, 질적 팽창도 있었다. 한때 할리우드 직배 영화에 맞서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위해 영화인들이 거리에서 삭발 투쟁까지 벌였지만 이제는 극장들이 외화보다 한국 영화에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면서까지 한국 영화를 상영하려 한다. 극장과 투자 배급사가 수익을 나눠가는 부율 문제만 해도 예전에는 외화가 극장 대 배급사 4대 6, 한국 영화가 5대 5였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외화가 극장 대 배급사 5대 5, 한국 영화가 4.5대 5.5로 조정된 것이다. 외화는 배급사 몫이 줄고 한국 영화는 배급사 몫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높아져 극장에서는 배급사에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면서라도 한국 영화를 상영하려 한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12년 연간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섰다. 2012년 두 편의 천만 관객 영화 도둑들, 광해의 왕이 된 남자가 나온 데 이어 2013년에는 한 편의 천만 관객 영화 7번 방의 선물, 그리고 두 편의 천만 명급 영화 철국열차, 관상이 흥행했다. 2014년 1월에는 변호인이 사상 9번째 천만 관객 영화 기록을 세웠다. 이제는 더 이상 천만 관객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1500만 관객 영화가 언제 등장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도 있다. 한국 영화 시장의 급속한 팽창이다. 첫 번째 천만 관객 영화는 2003년 말 개봉한 실미도이다. 음악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10대 아이돌 댄스 음악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음악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성장세다. 특히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엑소 등으로 이어지는 아이돌 케이팝은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드라마 한류와 함께 한류의 또 다른 축을 이끌었다. 중장년 여성층에서 젊은 층으로 팬층을 확대시켰다. 일본이 원조지만 이제는 일본을 뛰어넘는 아이돌 제조 시스템도 주목받았다. 일본 음악계 내부에서조차 가능한 한 빨리 데뷔하고 실전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일본과 달리 완벽하게 숙성시킨 후 데뷔하는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의 강점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음악 장르로도 K-POP은 세계 무대에서 고유성,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2년 싸이의 초대박 행진은 여기에 또 한 단계 한류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싸이의 성공이 보여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음악 유통 생산 방식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음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송에서는 드라마와 예능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겨울연가가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불어일으킨 이후 한국형 로맨스들이 잇따라 선전했다. 한국 로맨스의 히어로들은 곧장 한류 스타로 직행했다. 겨울연가를 잇는 전통적인 순애보, 거기에 만화적 상상력을 더한 로맨틱 코미디물들이 서구 팬들을 사로잡았다. 겨울연가 이후 대장금의 성공도 드라마 한류를 견인했다. 특히 대장금류의 사극들은 착한 사람이 주변의 역경을 딛고 승리한다는 권선징악 스토리, 전통 가치에 대한 옹호 등으로 중화권은 물론이고 아랍,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가 높았다. 로맨스와 사극의 양대산맥에 최근에는 일부 막장 드라마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한류스타나 아이돌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은 기획 단계부터 일본 등에 선판매되기도 했다. 일부 설익은 기획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글로벌 판매를 염두에 둔 한류 기획 드라마들이 이어졌다. 예능의 강세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예능 프로들은 높은 시청률과 함께 각 방송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르로 급부상했다. MBC 하면 무한도전, KBS는 1박 2일, SBN은 런닝맨 이런 식이다. 유료 방송들도 대표 예능을 속속 선보였다. CJ ENM 계열의 엠넷의 슈퍼스타K, TBN의 꽃보다 할배, JTBC의 히든싱어 마녀사냥 등이다. 과거에는 각사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드라마가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드라마 경쟁의 표준화로 방송사별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힘들다. 예전에는 MBC 전원일기, SBS 모래시계 같은 간판 드라마들이 있었고 드라마 왕국 MBC라는 위치가 공고했으나 이제는 평준화됐다. 예능은 단순히 시청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화제의 중심에 서서 문화 트렌드를 이끌기도 했다. 국민 MC 유재석 같은 슈퍼스타들이 예능에서 나오고 무한도전 가요제의 음원이 음원 차트를 싹쓸이해 기성 가요계가 반발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나는 가수다나 슈퍼스타 K 등은 사회 현상과도 맞물렸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곧 사회 트렌드, 대중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밀착해 대중의 수요를 즉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예능 특유의 순발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각광받았다. 예능 출신 인력들은 드라마 등 여타 장르 진출에 새로운 재능으로 주목받았다.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특징으로 한 리얼 버라이어티물에서 해서 쌓은 예능 제작의 노하우를 드라마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TVN 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원호 PD, 이우정 작가가 대표적이다. 예능 프로들의 성과는 포맷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박 2일, 부르의 명곡,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 히든싱어 등의 포맷이 중국에 팔렸다. 특히 아빠 어디가 중국판은 현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화권에서는 톱스타들이 TV에서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스타의 자녀라는 소재만으로 눈길을 끈다다가 이른바 소황제, 이기적으로 키워지는 중국의 외동 자녀들로 상징되는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가 파급력이 컸다. 아빠 어디가 중국판의 성공으로 중국 주류 언론들이 한국 예능의 강점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슈퍼스타 차이나도 성공적이었다. 독서를 싫어하는 중국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해 심사위원들이 격려와 칭찬, 덕담을 아끼지 않는 쪽으로 변화를 줬다. 현지화에 성공한 모델로 인기를 끌었다. 한류의 전조, 1990년대 문화 빅뱅. 과연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대중문화가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게 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 콘텐츠의 강점은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 콘텐츠 기획에는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관심에서 시작했다. 흥행한 한류 콘텐츠의 성공 비결을 파헤쳐 보자는 것이다. 그에 앞서 우선 한국 대중문화의 급성장 배경부터 살펴보자. 한류는 2000년대 들어 급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중문화 자체의 부상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1987년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역사의 시대가 끝나고 문화의 시대, 개인의 시대, 욕망과 취향의 시대가 열렸다. 거대 이념과 집단주의가 종식된 자리를 서태지와 아이들로 상징되는 문화세대, 신세대, X세대가 채웠다. 문화 대통령으로 불린 서태지와 아이들은 문화의 리더, 문화의 아이콘이 새로운 사회 권력의 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문화 산업화도 본격화했다. 매체 환경 변화가 맞물렸다. SBS가 개국해 본격적인 상업방송 시대를 열었다. 케이블 TV, 위성방송도 시작됐다. 수십 개의 전문 채널들이 쏟아졌다. 케이블 음악 채널은 보는 음악 시대를 열었다. 뮤직비디오, 댄스음악, 비디오형 아이돌들이 음악에 축이 됐다. 케이블 영화 채널에는 대기업 자본이 뛰어들었다. 방송과 영화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기존 문화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작됐다. 막연한 감이나 주먹 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한 시장조사와 통계, 마케팅에 기반을 둔 기획 제작이 시도됐다. 산업과 자본의 규모가 커졌고 제작 과정이 표준화됐다. 때마침 양질의 엘리트 인력들이 문화산업 쪽으로 유입됐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화에 정치적 억압기가 끝나면서 확대된 표현의 자유, 소재 제한, 금기와 성역의 붕괴가 소프트웨어적 동력이 됐다. 예컨대 격변의 현대사가 새로운 이야기거리의 원천으로 떠올랐다. 최초의 천만 관객 영화인 실미도와 두 번째 천만 관객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은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새롭게 바라본 영화들이다. 문화가 돈이 된다는 문화경제 담론과 함께 문화의 기획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도 이때다. 제작사 씬씬의 중심의 기획영화, 이수만이 주도한 기획 아이돌이 그 출발이다. 제작사 신신에는 1992년 콜라 같은 여자 심혜진과 원조 터프가이 최민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결혼 이야기를 선보였다. 신세대 부부의 결혼과 성풍속도를 경쾌한 터치로 그린 영화였다. 코카콜라 CF 모델이던 심혜진의 당찬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영화로 가져왔다. 훗날 명 제작자로 변신하는 심재명의 홍보 마케팅도 주요했다. 국내 기획 영화 1호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후 흥행사 강우석의 코미디들 미스터 맘마, 마누라 죽이기, 투캅스 등 그리고 삼성 영상사업단이 제작 투자한 한국형 블록버스터 1호 쉬리, 새로운 감성 멜로 접속 등이 이어졌다. 대기업 금융자본과 재능 있는 영화 인력, 체계적인 기획 마케팅이 결합된 충무로 르네상스의 출발이다. 공동경비구역 JSA, 친구,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 그리고 장화 홍련으로 이어지는 의미심장한 상승세는 마침내 첫 번째 천만 관객 영화인 실미도에 이른다. 음악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이 최초의 아이돌인 H.O.T를 선보인 것이 1996년이다. H.O.T와 S.E.S, 이에 맞선 잭스키스, 핑클, 훗날 JYP를 이끄는 박진영이 키운 G.O.D 등 1세대 아이돌들이 1990년대 중후반 등장했다. 기획사가 철저한 기획과 관리를 통해 아이돌을 키워내는 모델이었다. 이런 1세대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통해 등장한 2세대 아이돌인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원더걸스 등은 2000년대 중반 한류의 주역이 됐다. 1990년대에 산업의 단초를 쌓고 2000년대 중반 글로벌 무대에서 큰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방송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다. 1990년대 김종학, 황일래 PD 등 기존의 전통적인 TV 드라마와 달리 강한 개성, 새로운 스토리텔링, 영상 문법을 내세운 스타 PD들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PD의 이름을 보고 드라마를 선택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TV 드라마도 영화 못지않은 영상 미학으로 주목받았고 작가, 곧 감독의 작품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특히 MBC는 이승열, 이진석 PD 등을 중심으로 트렌디 드라마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젊은 세대의 연애 풍속도를 감각적인 화면으로 그려낸 드라마다. 일본 드라마에서 온 개념이었으나 순정 만화적 상상력과 결합하면서 훗날 한국형 로맨스물의 원조가 되기도 한다. 최진실 주연의 질투, 별은 내 가슴에, 차인표 신혜라 커플의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등이 대표적이다. 정리하자면 대기업의 출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화, 기획 개념의 출발, 고급 인력들의 문화산업 투신, 정치사회적 개방에 따른 소재의 확대 등이 1990년대 한류 이전 단계의 문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적 의제화도 중요했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입국, 문화부국론을 내세웠다. 1999년 괴수영화 용가리의 심형래 감독을 신지식인 1호로 선정했다. 1990년 할리우드 영화 주라기 공원 1년 수익이 현대자동차 1년 수출액보다 많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화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한 문화산업론이 힘을 얻은 결과다. 이후 톱스타들을 거리 시위대로 내몬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은 신문 등 저널들의 굳건한 지지 속에 한국 영화에 대한 애국주의적 담론을 정착시켰다. 한국 영화 살리기 혹은 지키기가 민족문화적 자긍심, 문화주권의 상징이 된 것이다. 문화산업진흥이라는 국가적 의제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먹거리를 콘텐츠 산업에서 찾자는 문화입국론, 문화강국론을 잇고 있다. 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이다. 창조경제, 소프트파워 강국, 심지어 문화 융성 등의 국가 슬로건을 내걸었다. 콘텐츠의 흥행 비결을 찾아라. 사실 흥행은 누구도 모르는 것, 그 누구도 점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할리우드에는 하이 컨셉트 무비라는 개념이 있다.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스필버그식으로 말하면 25자 내외로 설명할 수 있는 영화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할리우드를 지배해온 흥행 공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영화가 하이 컨셉트 무비를 지향한다 해서 그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흥행 비결은 언제든 결과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흥행을 위한 수십 개의 공식을 가지고 관객의 심리 분석 등의 기초에 몇 분 몇 초 단위로 감정 라인을 고려하면서 시나리오를 쓰지만 모두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10개의 흥행 콘텐츠 혹은 그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의 논의는 결과론일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흥행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거칠게나마 흥행의 공통점을 뽑아내고 그를 통해 흥행과 대중문화의 전체 지형도의 관계를 살피려는 것이다. 흥행과 우리 사회의 관계, 장르별 대중문화 산업의 현주소와 주요 쟁점들을 일별하려는 목적도 있다. 성공적인 콘텐츠 기획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흥행한 파워 콘텐츠 10개를 뽑았다.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이거나 흥행작들이다. 각각 특정 장르와 유형을 대표하는가를 고려했다. 물론 흥행은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한때 사회적 신드롬으로 치켜세워졌던 슈퍼스타 K는 2013년 시즌5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5인조 동방신기는 사실상 이미 해체된 그룹이고 겨울연가는 너무 고전이다. 추적자나 뿌리 깊은 나무 역시 30-40%대 시청률을 올리는 주말 드라마보다 인기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놓은 것은 이들이 각각 흥행하는 어떤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성공적인 대중문화 상품의 한 특징 혹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작동하는 원리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흥행에는 답이 없다지만 흥행하는 콘텐츠들을 하나씩 뜯어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한류라는 이름의 글로벌 흥행작들은 역설적이게도 처음부터 한류나 수출을 목표로 한 기획상품이 아니라 내수용으로 퀄리티를 높인 웰메이드 콘텐츠였다. 겨울연가나 대장금 등 대박난 한류 드라마 중 한류용 기획 드라마는 없다. 수출 가능 여부를 떠나 드라마의 내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결과적으로 국경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사랑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외 시장에 두루 먹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흥행의 첫 조건인 셈이다. 둘째, 이런 보편성은 국적을 뛰어넘는 초국적성, 탈국적성 콘텐츠로 세계 시장에서 유통 소비된다. 말하자면 한류 팬들은 그것이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국적 불문 자신의 취향에 맞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산인가 중국산인가 일본산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한국산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구력을 갖는 초국적성의 텍스트, 탈국적성의 문화인 것이다. 거기에 미디어 환경이 중요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케이팝 아이돌의 흥행은 보편성, 초국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컨텐츠가 유튜브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날 때 얼마나 파워풀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컨텐츠 자체의 경쟁력, 품질에 더해 날로 새로워지는 미디어 환경이 흥행의 결정적 변수라는 것이다. 남들에게는 없는 것, 틈새를 치고 나간 것이 성공한다는 것도 읽을 수 있다.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점이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의 강점으로 뒤바뀌기도 한다. 가령 겨울연가를 비롯한 로맨스물은 한국에서는 진부하고 뻔한 사랑 타령으로 치부되곤 했지만 오히려 TV에서 로맨스 판타지물이 사라진 서구 미디어 시장에서 차별화에 성공했다. 아이돌 댄스 음악이 역시 우리 내부에서는 비판이 많았지만 밖에서는 강점이 된 것처럼 말이다. 우리 제작 환경의 고질적 폐해로 꼽히는 쪽대본, 밤샘 촬영들도 때로는 특유의 에너지, 집중력, 순발력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사전 제작의 여유로운 완성도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신 마지막까지 시청자와 호흡하며 그 반응을 드라마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시청자와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드라마를 가능케 하는 구조다. 컨텐츠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우리의 약점에 집중하기보다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창조산업의 전략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는 엘버스 교수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창조산업은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1등으로 만들라. 한국은 비디오 게임과 음악을 잘하니 거기서 글로벌 리더가 되라 라고 조언한 바 있다. 물론 잘하는 것만 하는 장르 편중은 문화의 종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파워 컨텐츠의 승리는 결국 스토리, 이야기의 승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는 물론이고 성공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흥행의 동력은 캐릭터와 스토리에 있다. 슈퍼스타 K는 공정 경쟁과 서민 영웅의 승리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고 무한도전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혹은 B급들을 응원하는 스토리다. K-POP 아이돌들도 멤버나 전체 팀이 가지는 캐릭터와 이미지가 음악이라는 본질적 요소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캐릭터와 이미지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을 가지고 팬픽을 쓰거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다른 팬들과 공유하는 팬 활동의 핵심 요소가 된다. 드라마나 음악 등 대중문화 컨텐츠의 소비는 단지 그 컨텐츠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재료로 팬들이 재가공, 전유하는 과정을 통해 확대, 완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중문화 소비에서는 이 영역, 팬들의 재가공이나 전유 등이 오히려 원텍스트의 소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 컨텐츠가 디지털로 유통 소비돼 팬들이 재가공이 용이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팬 활동이 차지하는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한국 사회에서 문화 컨텐츠의 흥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정의감이다.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와 한풀이를 집약한 사회적 분노 장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과 양극화에 대한 분노, 승자 독식 불공정 게임에 대한 반발 등이 인기 영화, 드라마, 예능을 관통했다. 시청자는 예능에서 정의로운 캐릭터의 승리를 지지하고 기대했으며 공정 경쟁에 대한 믿음으로 게임의 룰이 깨질 때 격한 분노를 드러냈다. 만연한 경쟁은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만 최대한 공정한 혹은 상호 합의한 게임의 룰은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TV 시청 태도에 깔려 있는 것이다. 2014년 논란을 빚은 예능 TVN의 지니어스 더 룰 브레이커스가 대표적이다. 대중은 극중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을 동일시했으며 정치, 대기업, 검찰, 경찰, 미디어 등 기성 권력의 부도덕을 고발하거나 그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텍스트에 열광했다. 2014년 초까지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총 9편의 한국 영화 중 절반가량이 기성 권력층에 대한 불신, 역사의 피해자라는 국민적 비애감, 새롭고 개혁적인 정치 리더십에 대한 갈망 등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